오늘 여러분의 좌우에 앉아주신 고마우신 분들에게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VIP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VIP입니다. 당신은 저의 VIP입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이제 압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움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움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서 정답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되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 하루살이야,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하루살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메뚜기야, 내일이라는 게 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메뚜기는 열심히 내일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내일은 말이야,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동쪽에서부터 밝은 빛이 나와, 그 밝은 빛이 나오면 찬란한 아침이 있는 그때가 바로 내일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메뚜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너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이제 너하고 다시는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가버리고 있는 하루살이의 뒤를 보며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꼭 있는데, 내일은 틀림없이 오는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일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갖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이스라엘 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사함이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죄사함이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6절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유대인과 소망이 없던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의 원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지만 그것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내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속권을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보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로는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새롭게 하셨을까요? 새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해 최초의 하나님이 지은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길던가요? 영원하던가요? 계속이던가요?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전에 몸에 배인 습관과 버릇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 나를 더욱더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나더니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진노의 자녀에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요 권속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나타내줘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각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외쳐볼까요? 다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싫은 것도 견디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절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현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최후의 5분, 이 절제절명의 시간이 초조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순간 생각에 젖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는 사이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지나간 삶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세월을 금쪽같이 쓰지 못한 것이 정말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드는 부분이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생각에 그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분이 다 흘렀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사형 집행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간신히 그의 목숨이 건져졌습니다. 그는 그 5분의 시간을 평생을 잊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때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시간을 5분 단위로 계산하여 살았고 마지막 삶의 5분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쓴 책이 바로 죄와 벌,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한 도스토옙스키. 이게 연습할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마르틴 웰스네프가 한때 심각한 시련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남모르는 헌신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시련을 거두어 주십사고 구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거친 대리석 한 조각을 갈고 다듬는 조각가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대리석에서 나오는 먼지와 파편이 이리저리 가득히 날리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까 대리석에서 한 아름다운 형상이 조성되고 있는 모양이 눈에 비춰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녀야, 너는 저 대리석 덩어리다. 나는 내 마음에 한 형상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너의 성품 속에 이루기를 지극히 원한다. 네가 그 가는 것을 견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네푸시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다듬어 가는 것을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 양옆으로 여러 돌을 이어져 가야만 건물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맞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지어져야 합니다. 결코 단 한 사람도 기존 미달의 재료를 사용하면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어질 성전은 결코 1, 2년 안에 완공될 성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조급하거나 게으르거나 하지 말고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경험과 지식이 해방할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잘 박힌 사람은 끄떡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튼튼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움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믿음의 VIP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는데 나의 믿음에 내 안에 있는 모습이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는데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첫사랑의 순간이 잊혀질 만큼 바래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은 날마다 자라기를 원한다. 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역시 매일매일 자라나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움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발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이 땅의 리더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매일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매일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은 이겨내십시오. 우리 앞에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은 그 유혹들을 물리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무의미하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날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도요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주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은 깊어만 가는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변화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매일 자라나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바라고 고난을 이겨내며 유혹을 물리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